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은 그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각자 부모에게로 도시락을 이렇게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각각 자기 부모가 싸온 도시락을 먹으러 가는 거지요. 이제 뭐 자기 부모가 싸온 도시락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이곳저곳 기웃거립니다. 친구들 부모님이 싸온 김밥도 먹어보고 반찬도 먹어보고 야,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우리 어머니 솜씨보다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요. 아, 어떨 때는 야, 쟤는 좀 불쌍하다 싶은 도시락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아이, 제 엄마는 요리 정말 못하는구나. 그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좀더잘 대해주게 되지요. 예, 불쌍해서 평소에 저렇게 맛없는 건 먹고 다녔나 싶고. 제 도시락은 항상 훌륭했어요. 예, 저희 어머니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훌륭했습니다. 어디서든 이렇게 멋들어지게 펴보일 수 있었어요. 깔끔하고 예쁘고, 예, 이랬어요. 예. 저는 그왜 도시락 통에 막그 어제 먹은 거 찌꺼기 같은 거 끼어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틈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뭐, 아니 제가 받을 때 그런 걸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예. 지금은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예. 들어온 것도 잘 먹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찔끔 보면서 밥맛이 탁 떨어져. 예. 예. 그런 걸또잘 싸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예. 지금 며칠 전 고춧가루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붙어 있는 거틈 사이에. 예. 하여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게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피자 가게도, 뭐 파파존스, 도미노, 뭐 피자헛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피자도 있죠. 이 호불호 갈리는 피자 중에요. 이거 우리 특별히 단체에서 시킬 때 시키면 안 되는 피자가 있는데 그 하와이안 피자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하와이안 피자라고 피자 토핑 위에 파인애플이 올라가는 피자가 있어요. 하여튼 좀 신기하겠지만 그런 피자가 있어요. 예. 저도 그걸 누가 먹나 했는데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저도 그 피자에 파인애플을 얹었다 하면은 화부터 나지만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와이에서 그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떡볶이 집 갔는데요. 요즘은 그 떡볶이 매운맛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 예. 프랜차이즈 떡볶이 집인데 제 브랜드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중에 하나 고르라 하더라고. 요즘 떡볶이도 그렇게 맞춰서 나오나 몰랐어요. 아, 같이 갔던 분들이 아, 영국에서 왔으면 그냥 순한 맛 먹으라 하더라고. 뭐 그렇게 합시다. 예. 이 매운 건 사실 맛이 아니거든요. 통증이에요, 통증. 예, 고통입니다. 돈을 내고 그 만다고 통증을 느낍니까, 그죠? 제일 순한 거 시켰습니다. 떡볶이가 돌솥에다가 나오더라고. 어우, 신기하지. 지글지글 끓어요. 여기서 사 먹는 것보다 비싸요. 아, 그 한국도 비싸더라고. 예. 한개 먹었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 너무 매우하고. 어, 순한 맛인데 진짜 맵더라고. 예. 야, 이거는 매운 건 맛이 아니라 통증이랬지. 아프더라고. 막 혀가 아파요. 아, 그런데 또 아픔을 참고 또그 먹게 되는 그게 매운맛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먹었어요. 예. 그 어릴 때제 친구가 가르쳐 준 진리 중에 하나가 매울 때는 쿨피스. 쿨피스라고 얄궂은 그 과일 향첨가한 설탕물 있거든요. 예, 그거 시켜가지고 벌컥벌컥 마셔가면서 또 먹게 됐어요. 혀가 아픈데 막 아린데 손이 계속 가요. 아, 결국 배탈 났습니다. 순한 맛인데 너무 매워갖고 와막 나중에 진짜 엉덩이가 화끈화끈하더라고. 막 배탈 나가지고 막이 한국 음식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매운데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음식이 대체적으로 또 작아요. 이게 뭐 짜워요. 이게. 과자도 짧고 간잡채 같은 거 먹으면요 그 소금 맛이 반은 소금 씹는 맛. 미국 사람들 그 좋아하는 과자 중에 그 치즈볼이라고 있거든요. 그 무슨 맛이냐면은 치즈 맛이 아니라 짜운 맛이에요. 짜운 맛. 예, 치즈볼이라 있어요. 그걸 뭘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이를 사실 불만하지 않아요, 그죠? 각자의 특성으로 존중해 줍니다. 아, 저집 도시락은 맛 싱거운가 보다. 아, 저집 입맛이 좀 싱겁겠지. 안 그러면 짜겠지. 뭐 매운가 보다. 저 집은 저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를 서로 존중한다라고 하지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딴 면허를 갖다가 영국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운전하다 보면 영국 법을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딴게 아니니까 여기서 바꾼 거니까요. 근데 이 영국에서 이 면허를 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영국에는 무단횡단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무단횡단이 영국에서는 불법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무단횡단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지? 미국은 사실 미국 주마다 다를 텐데 미국은 말이 있거든요, 제이워킹이라 그래요, 그걸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아마 좀 다를 텐데 영국에는 그 제이워킹이란 말이 없어요. 예, 그게 그 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경찰하고도 같이 무단횡단하고, 그죠? 예,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단횡단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국에는 그 right of way라고 해가지고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행권. 횡단보도에서는 통행권이 항상 보행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고 나면 차가 백방 손해입니다. 예.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차는 조심해야 돼. 예. 이 right of way가 보행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횡단보도가 없으면은 이 통행권이 대개의 경우, 이 영어로는 usually라고 해놨는데, usually 하게 없습니다. 예, 걷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겠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영국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불법 아니에요, 그죠? 예. 경찰도 하고요. 경찰과 함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살다 보니까 이 애가 한국 가자마자 한국의 대로변을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차가 안 온다고. 저는 이제 알죠. 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를. 거기선 단속하거든요. 무단횡단이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 티켓도 끊어요. 걸리면은. 게다가 무엇보다 티켓을 끊든 안 끊든 간에 위험해요. 그 까딱하다 죽습니다, 진짜. 예, 차들이 그거 안 보고 달리니까. 제가 기겁을 하고 애한테 알려줬어요. 야,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종교에도 우리가 아주 세련되게 이 원리를 잘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고요. 뭐 힌디는 또 힌디들대로, 불자들은 불자들대로, 또 기독교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그들의 법도를 따르면 그만이라 이런 말이겠지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대신 해석을 해주기도 해요. 예컨대 무슬림 친구를 소개한다 하면은 이 할랄식으로, 그죠? 이 할랄식 도축법이 사실 선진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좀 되게 잔인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도축된 고기를 준비한다든지 아예 돼지고기 같은 거는 빼버리고요, 그죠? 좀 애매한 고기들도 있어요. 그 이슬람에 따르면은 애매한 고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슬림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 견해가 갈려요. 온건파 신학자들은 이거를 할랄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보수파 무슬림 신학자들은 아 이거는 할랄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기들도 있습니다. 굳이 무슬림이 아니라 해도요 이런 종교법을 해석하는 데에 관심이 있죠. 특히 누가 그렇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물건 팔아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한 제자들을 그 사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사도라고 유명한 그 교리가 있죠. 불교의 사도. 물론 우리가 쓰는 사도라는 용어는 그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사도는 그네 가지 길이라는 뜻에서 그 사도지요. 가행도, 무간도, 뭐 해탈도, 우리 다 들어본 단어들이 이제 승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불자로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1단계 가행도라 하면은 뭐 대부분 여기에 이르러 있겠지요.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그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2단계 이제 무간도에 이르게 됩니다. 읍설 무자의 사이간자지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음, 즉 오직 부처님 생각으로 나 자신의 공간이 비어버리는 상태를 그 무간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 기독교랑 달라요. 그죠? 우리는 사실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종교인 반면에 무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무간도 다음에 이제 소위 그들이 해탈했다고 하는 우리 그 말을 잘 쓰지요, 그죠? 해탈도가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특징이 좋고 싫음이 없는 거예요. 좋고 싫음이 없어요. 그리고 밉고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탈했다는 겁니다. 예, 불교가 사실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지 표시가 나죠. 이 교리, 핵심 교리 자체가 참 다릅니다. 불교에서 사랑하는 상태는요, 아직 사실 성숙하지 못한 단계예요. 니는 아직까지 사랑이나 하고 있구나. 무간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겠죠. 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불교에서 사실 이 질라진 상태입니다. 적어도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 좋고 싫고가 없어야 돼요. 뭐 어딜 가도 좋은 게 없어요. 어딜 가도 싫은 게 없어요. 좋지도 싫지도 않고요.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을 부처 같다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완전히 부처가 되었다고 보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욱 증진하면서 이 번뇌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 그 승진도라고 합니다. 그죠? 예. 갑자기 너무 잘 들으시네. 예. 그뭐이 불교에 더 관심 많습니까? 예. 어이, 불교 이야기를 해야겠네. 예. 하여튼 대략 살펴봐도요, 진리에 대한 관점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상당한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가볍게 상대의 용어를 사용하시오. 내 주변의 불자를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야, 너 정말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며 이렇게 내가 불자를 죽게 세워준다든가, 아니면 불자들도 기독교인들에게 저분은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뭐 서로를 격려하곤 합니다. 그 사실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주 매너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독교 본질이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식의 원리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의 또 모든 이방 민족들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일에 지난주일 살펴본 말씀처럼요, 이 땅의 모든 괴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이방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사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설명해 낼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유비가 뭡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비유이니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는 비유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이해할 때는 정말 육신의 관계로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운동회 때 각자 부모를 찾아서 도시락 먹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도시락 먹으면 되는 양 생각할 때가 있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자기 아버지 되는 다른 신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뭐 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우리 종교다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사실 그렇지요. 내가 잘못하면 혼내고, 잘했다 하면 잘했다 해주고, 또 아무 조건 없이 방도 내어주고, 돈도 지어주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사실 그 옆집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가만 보면 오히려 남의 자식한테는 항상 친절해요. 남의 자식 혼안 냅니다. 그 현아 끌끌 차면 몰라. 에이, 뭐 그렇게 혼내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남의 자식한테 방을 내주고 뭐 용돈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을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럴 때 있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약간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방 안에 들이시고 품어주시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바로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요, 그 마음껏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까닭은 그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 아버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육신의 아버지들이 되게 그래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큰 소리 못 쳐요. 실력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칠수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칠수 있어요? 뭐칠 수야 있지, 뭐 비웃음을 살 따름이지요. 사실 서로서로 조심하면서 지킬 건 지키는 이런 사회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가진 사람의 큰 소리를 우리는 이또 갑질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 가진 사람의 갑질을 비판할 수 있는 그조차 가능한 까닭은요, 그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종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졌다 하는 사람은 별볼일 없는 겁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뭐 어떻니 저떻니 하지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죠. 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값어쳤으면 그뭘 그러고 뭐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서로 뭐 싫은 소리 하고 뭐 말고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윗집 사버리면 되잖아요. 윗집, 야 시끄럽다 저 윗집 사라 오늘. 뭘 실랑이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2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25장은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다 남의 나라예요.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암몬 나오죠. 8에서 11절까지 모압입니다. 12에서 14절 에돔, 15절에서 17절 블레셋. 이 내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힌두교도들에게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교도들에게도 무슬림들에게도 간섭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에 대한 증거가 되겠지요. 암몬의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었을 때 그거 보고 잘 되었다. 야, 너 꽃이다. 그래, 너 잘 됐다. 너가 한번 큰 코 다칠만 했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었거든요. 하나님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자손들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이 역시 그 유다 민족이 멸망했을 때, 야, 너것도 뭐 하나님 잘 믿어봐야 그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조롱에 대한 심판이지요. 에돔은 보니까요, 하나님 오만했다고 하면서요, 유다 족속에게 과도한 자기 형제 아닙니까 실제로 자기 형제인데도 과하게 복수했다라는 겁니다. 좀 형제는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 과도하게 복수하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블레셋이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오랜 원한을 가지고 그것도 그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보복했던 죄를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 이 보복은 자기가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교도들 그 우리 옆에 무슬림들에게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7절 끝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끝과 17절 끝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그죠? 이 땅의 모든 괴물들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이방민족 모든 이방신들에 대한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걸 모르면 신자들이 마치 불자들처럼 야 어느 종교든지 뭐 신실하게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그 올라서는 길이 뭐 하나만 있겠어? 그 산이라는 게 정상은 점인 반면에 그 올라가는 등산로는 선이잖아요. 선이 여러 가지 모으면 하나의 꼭지점에 모일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등산로가 하나의 정상을 향하는 법이다. 이런 소리는 우리 아버지의 주인됨을 부정하는 말이겠죠. 이런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신음, 모든 괴물들과 우상들조차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또 여러 다른 인종들끼리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또한 저들의 신과 같은 그런 신으로 착각하게 되고 또 때때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를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만유의 주 되셔서 이 땅의 모든 괴물들과 또 이방신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고통과 신음 이 모두를 주장하시며 또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가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입술에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서로 나눌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을 가지고 신음하는 우리 공동체 속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로 주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